생생 라디오 매거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생생 라디오 매거진 장량입니다. 미국 남부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아파트가 붕괴돼 대참사 소식이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생존자 수색 구조 작업에 좀처럼 속도가 나지 않아서 이 아파트 붕괴와 함께 묻힌 실종자를 기다리는 가족, 또 친지, 지인들은 안타까운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사람이 사망했을지 모른다는 슬픔과 공포, 또 한 가닥 희망 사이에서 매우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실종자들의 생존 소식을 힘겹게 기다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치료견, 일명 테라피 도구로 불리는 개들이 현장에 투입되고 있다는 소식을 뉴욕타임스와 로이터 등 미 언론이 전했습니다. 이 테라피 도그, 이 치료견이 뭐냐면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 신체적 또는 정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방문이 필요한 특정 개인에게 위안과 애정을 제공하는 잘 훈련된 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미국 장애인법에 따라서요,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에게만 제공되는데요. 이 치료견들은 환자의 혈압과 심박수를 낮출 뿐 아니라 불안도 줄여주고 이 엔돌핀과 옥시토신 수치를 높이는, 그러니까 즐거움까지 준다고 합니다. 이 개들은요, 치료견을 일정 기간 잘 훈련해서 이 테라피 도그의 자격을 갖춘 등록된 개들을 제공하는 여러 민간 단체들에 의해서 병원, 요양원, 도서관, 학교, 또 재해가 일어난 장소에 투입되는데, 이번에는 이 마이애미 사고 현장에 치료견들이 활약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뉴욕타임스 신문은요, 위기를 겪고 있는 피해자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고통을 받는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는 이 동물 치료법을 소개했는데요.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팬데믹 이후에 병원 방문을 꺼리는 분위기 속에서 특별히 어린이 병원에서 치료견이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건데요. 종종 이 총격 사건 직후에 의료센터에 투입돼서 생존자들을 위로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신문은 그러면서 이 마이애미 아파트 붕괴 사고 피해자 가족들을 위로하고 있는 5살짜리 보우라는 이름의 치료견이 이 피해자 수색과 구조를 돕는 한편 가족들을 위로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보우는 6마리 다른 치료견과 함께 교대로 일하고 있다는데요. 실종자 가족들은 이 치료견과 함께 산책도 하고 교감을 하면서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치료견들은 공황 발작 등 정신적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로이터통신도요, 치료견들의 면면과 역할을 전하면서 실종자 가족들을 돕고 난 후에 휴식을 취하는 개 사진을 찍었는데요. 매우 지친 모습으로 잠든 치료견들의 사진은 사람들에게 안쓰럽다는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지만은요, 이 치료견들 역시 현장에서 사람들을 위로하고 즐겁게 해주는 어떤 교감을 통해서 힘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출발합니다.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본 해시태그 VOA 한국어 방송 사이트에서 독자들이 많이 읽은 기사로 한반도 현안 정리합니다. 또 미국의 각 분야 전문 여성 언론인들과의 대담을 전해드리고요. VOA 이야기 미국사, 또 탈북자 이야기까지 준비해놨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7월 첫째 주 순서 출발합니다.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입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질 바이든 여사. 질 트레이시 바이든은 미국의 교육자이자 제46대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의 부인입니다. 2021년 1월 20일부터 미국의 퍼스트 레이디, 영부인으로 활동하고 있죠. 미국의 영부인도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인물 중 한 명인데요. 특별히 미국의 영부인의 옷차림은 세간의 관심을 받습니다. 질 바이든 여사의 옷차림 역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요. 재활용 드레스를 입고 소박한 머리끈으로 머리를 묶은 모습 등이 카메라에 잡히기도 했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질 바이든 여사가 유명 패션 잡지 보그 최신호 표지를 장식했습니다. 올해 70세인 바이든 여사는 프랑스 유명 디자이너 오스카 드라 렌타의 드레스를 입고 백악관 트루먼 발코니에서 포즈를 취하는 모습이 보그 8호로 표지에 실렸다고 정치 전문 매체 더 힐이 29일 보도한 것인데요. 바이든 여사는 보그 인터뷰에서 선거 때 사람들한테 너무 많은 불안감을 느꼈는데 지금은 그들이 다시 숨을 돌릴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면서 대선 이후 미국의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또 자신의 패션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놀랍다는 반응도 보였는데요. 내가 입은 옷이나 머리를 묶은 것에 대해 얼마나 많은 말이 나오는지 사람들이 작은 것 하나하나에 얼마나 주목하는지 놀랐다고 말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대신 부인 질 바이든 여사가 이달 23일 도쿄 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한다고 언론이 보도했는데요. 이 바이든 대통령은 29일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질 바이든 여사의 도쿄 올림픽 개막식 참석을 시사했었죠.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도쿄 올림픽에 참석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고 일본과 미국 언론에서는 질 여사가 미국 대표단을 이끄는 방안에 대한 보도를 잇따라 내놨습니다. 두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체벌의 효과. 한국 속담에 귀한 자식 매 한 대 더 때린다, 매 끝에 정든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체벌에 대한 효과는 늘 찬반 논란을 만들어내고 있었는데요. 여기에 좀 더 과학적인 근거가 될 만한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CNN 방송과 사이언스 데일리 등 미 언론이 텍사스 대학교를 포함한 국제 과학자 그룹의 연구 내용을 소개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아동의 신체적 처벌은 아동 행동 문제를 예방하거나 긍정적인 결과를 촉진하는데 효과적이지 않고 대신 시간이 지남에 따라 행동 문제의 증가와 기타 불량한 결과가 예측된다는 내용입니다. 전 세계 여러 지역에서 아동을 돌보는 사람들이 아동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대응으로 체벌을 사용하는데요. 전 세계 2세에서 4세 아동의 약 63%가 정기적으로 체벌을 받고 있습니다. 60여 개 국가에서 이러한 행위를 금지했으며 이는 점점 폭력의 한 형태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이번 연구는 약 70여 개의 연구를 대상으로 했으며 그중 대부분은 미국에서 또 8개는 다른 국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과학자들은 신체적 처벌이 어린이에게 긍정적인 결과와 관련이 없으며 어린이가 심각한 폭력이나 방치를 겪을 위험이 증가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논문은 행동 문제와 같은 신체적 처벌과 관련된 부정적인 결과는 아동의 성별, 인종, 민족성 및 보호자의 전반적인 양육 형식과 관계없이 발생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또한 신체적 처벌이 더 자주 사용될수록 어린이에 대한 부정적인 결과의 크기가 증가한다는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미국에서는 50개 주가 부모의 체벌을 합법적으로 허용하고 있고 19개 주에서는 학교가 아동에 대한 체벌을 사용하는 것도 합법적입니다. 연구팀은 아동 체벌에 대한 이런 문제는 공중보건 문제이며 체벌이 아동에게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다는 증거의 힘을 고려할 때 정책 위반자들은 아동을 보호할 책임이 있으며 모든 상황에서 체벌 사용을 중단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고 밝혀 향후 미국의 정책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였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VOA 한국어 홈페이지에서 독자들이 많이 본 뉴스로 한반도 소식 알아보는 독자의 선택입니다. 함지하 기자 이번 주도 함께 하는데요. 자, 독자분들께서 어떤 기사들을 또 많이 보셨을까요?
미국과 일본, 호주, 유럽연합이 UN에서 지난 29일 북한의 납치 문제를 논의하는 심포지엄을 공동 개최했습니다. 미국은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UN 주재 미국 대사의 연설을 통해 국제 납치에 관여하고 있는 북한 정부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네, 북한의 납치 문제를 논의하는 심포지엄이라고 하셨는데 이 행사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시죠.
네, 이날 열린 행사의 정식 명칭은 북한에 의한 납치 문제에 관한 심포지엄입니다. 2016년부터 매년 봄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북한의 일본인 등에 대한 납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열리고 있는데요. 지난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으로 열리지 못한 것을 제외하고 올해까지 총 5번 열렸습니다. 올해 심포지엄은 미국과 일본, 호주, 유럽연합이 공동으로 개최했는데 처음으로 인터넷 화상회의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네, 미국 유엔 대사 외에 또 다른 참석자들은 누가 있었습니까?
네, 일본인 납북 피해자의 상징인 요코타 메구미의 남동생인 요코타 타쿠야, 우에무라 테루미스 북한과 관련이 있을 수 있는 실종자 가족회 부회장, 중국에서 실종된 미국인 데이비드 스네든의 형 제임스 스네든, 태국의 납북 피해자 아노차 판초의 조카인 반종 판초 등입니다. 또 가토 가스노보 일본 관방장관이 기조연설을 하고 호시노 토시야 일본 오사카대 교수, 프랭크 자누지 미 맨스필드 재단 대표, 이정훈 한국 인권 전 대사 등이 참석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일본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번 행사가 개최된 것 같네요.
네, 이번 행사는 미국과 일본, 호주, 유럽연합이 공동 개최를 했지만 사실상 일본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납북 피해자가 가장 많은 나라이고 또 이 문제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끌기 위해 오랜 기간 노력을 해온 나라이기 때문일 겁니다. 일본 정부는 납치 문제는 국제사회의 중대한 우려사안이라며 이번 심포지엄은 일본과 다른 나라 피해자 가족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고 또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일본인 납북 피해자가 몇 명인가요?
네, 현재 일본 정부가 공식 인정하고 있는 납북 일본인 피해자는 17명입니다. 이 중 5명만 2002년 귀환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일본인 납치 피해자가 13명뿐이라며 5명은 돌아갔고 8명은 사망해 납치 문제는 이미 종결된 사안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북한과 일본은 2014년 5월 28일 일본인 납치 피해자 전면 재조사에 합의했는데요. 당시 북한은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하기로 했고 일본은 대북제재 일부를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더 이상 진전이 없었고 양측 협상은 지금까지 중단된 상태입니다.
네, 자 미국 대사의 주요 발언 한번 살펴볼까요?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일본과 다른 나라의 시민들을 납치해 그들의 의지에 반해 북한에 강제적으로 머물게 하는 것은 그야말로 잘못되고 잔혹한 일이며 계속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일본 국민들과 연대해 이런 불법 행위에 맞설 것이라며 북한의 사람들을 풀어주고 북한을 떠나도록 허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북한이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이들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또 가토 가스노부 관방 장관을 비롯해서 다른 참석자들도 발언을 이어갔을 텐데요. 어떻습니까?
일본 정부 내에서 납치 문제 담당을 겸하고 있는 가토 가스노부 관방장관은 기조연설에서 국제적인 과제로서 납치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국제사회 움직임이 한층 더 깊어질 것을 강하게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납치 문제를 해결해 불행한 과거를 청산하고 나면 북한과의 국교 정상화를 목표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납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는 북한의 주장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일본인 납북 피해자 다쿠치 야이노 씨의 장남인 이즈카 고이치로 씨는 가족들은 납치 피해자와 함께 조용한 일상생활을 보낼 수 있기를 그저 간절히 바라고 있을 뿐이라며 문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체중 감소 소식도 나왔네요.
네, 최근 김정은 위원장은 이전보다 체중이 감소한 모습으로 대중들 앞에 나타났는데요. 체중 감량이다 혹은 건강 이상이다 등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속에서 최근 관영 조선중앙TV는 수척해진 모습을 걱정하는 주민 인터뷰를 방영했습니다.
네, 주민들이 인터뷰를 통해서 뭐 김정은 위원장의 체중이 줄었다는 거를 공개적으로 인정을 한 건데 자 주민들의 발언 한번 알아보죠.
네, 지난 25일 국무위원회 연주단 공연을 시청한 북한 주민이 인터뷰를 하는 형식이었는데요. 이 주민은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께서 수척하신 모습을 볼 때 인민들은 제일 가슴이 아팠다고 말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눈물이 저절로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체중이 꽤 많이 줄었나 봐요.
앞서 미국 언론들은 한국 국가정보원을 인용해 집권 초기 198파운드, 약 90kg이었던 김정은 위원장의 체중이 매년 6kg씩 늘어 최근 140에서 150kg으로 추정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줄었는지는 이번에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10kg 안팎을 감량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나 체중 감량이 이뤄졌지만 여전히 비만 상태라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미 언론들도 김 위원장의 체중 감량 소식에 관심을 갖고 있죠?
그렇습니다. 뉴욕타임스 신문은 29일 주민들의 인터뷰와 관련한 기사를 통해 식량난이 다가오는 가운데 김 위원장이 제재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 자연재해에 직면한 나라를 이끌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모습을 주민들에게 보여주려 한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네.
특히 김 위원장의 부친과 할아버지 모두 심장질환으로 사망했다면서 이런 가족력으로 인해 김정은 위원장이 몇 주씩 대중 앞에 나서지 않을 때마다 그의 건강에 대한 추측이 난무한다고도 지적했는데요. 월스트리트저널 신문도 김정은의 작아진 모습이 정치적 함의를 줄 수 있다면서 식량난과 경제난을 겪는 주민들과 함께 고통을 나누는 이미지를 보여주려 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전문가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미 중앙정보국 CIA 출신 수김 랜디 연구소 연구원은 29일 BOA에 김정은의 체중 감소를 선전선동에 활용한 건 노련한 결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고통받고 있는 북한 주민들을 상대로 당신들뿐 아니라 경애하는 지도자도 고군분투하고 있고 몸무게도 많이 빠졌다는 호소를 했다는 겁니다. 또 북한 지도부를 연구하는 미 해군 분석센터의 켄고스 적성국 분석국장은 현재 김 위원장이 자신의 자리를 물려받을 만한 후계자가 없는 상황에서 오랜 기간 집권하기 위해 체중을 줄였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네, 김 위원장의 건강이 화두가 되고 있는 게 한반도 문제에 미치는 시사성 때문일 텐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고스 국장은 북한 정권의 핵심 축은 김정은이라면서 전 세계 어떤 지도자보다도 김정은의 건강의 중요성이 가장 부각된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불의의 사고를 당하면 재앙적인 결과가 일어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 때문에 정보당국은 김 위원장의 건강 문제에 집중해왔을 것이고 또 이를 판별한 전문성이 있다고 고스 국장은 말했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생생 라디오 매거진 독자의 선택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다음 뉴스 알아보죠.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최근 미국 주간지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해 솔직하고 의욕적이며 강한 결단력을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국제적인 감각도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와 관련해 미국의 인권단체들과 북한 전문가 등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자, 문 대통령과 타임과의 인터뷰 내용 간략하게 소개를 해보시죠.
네, 문 대통령은 타임의 7월 첫째 주 표지 사진에 등장하고 주요 인터뷰 내용도 타임에 실렸는데요. 문 대통령은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김 위원장에 대한 긍정평가를 내렸고 또 김 위원장이 자녀들이 핵을 짊어지길 원치 않고 있다고 말했다고 밝혀 북한의 비핵화 의지도 있는 것으로 소개했습니다.
네.
다만 타임은 이 같은 문 대통령의 발언에 이어 김 위원장이 고모부와 이복형을 살해한 반인륜 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문 대통령 의견에 반박하는 형식을 취했습니다.
네, 타임도 사실상 김 위원장에 대한 문 대통령의 평가에 동의하지 않았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어 많은 인권단체들이 BOA에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먼저 휴먼라이츠워치는 김정은은 북한 정부를 이끌기보다 국제형사재판소에서 반인륜 범죄에 대한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냈습니다. 이어 필 로버트슨 휴먼라이츠워치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어쩐 일인지 한국 대통령은 김정은을 무슨 가치 있는 지도자로 생각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또 로버타 코헨 전 미국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는 김 위원장을 양심 없는 인물로 비판하며 문 대통령의 발언을 반박했고요. 그레그 스칼라튜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김정은은 남북 한인들과 다른 나라 국민의 반인륜 범죄를 저지른 체제의 지도자라며 문 대통령의 인터뷰 발언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죠?
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선임 보좌관을 지냈던 마이클 그린 CSIS 선임 부소장은 역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이 발언에 관대하지 않을 것이라는 강도 높은 비판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미첼 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은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모든 증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북한과의 화해의 끈을 끈질기게 추구하는 문 대통령에게서 일종의 금욕에 가까운 극기심마저 엿보인다며 이는 헛고생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마지막 소식 보겠습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 등의 사이버 위협이 최근 크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이에 대한 대비가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반면 전 세계 여러 사이버 범죄의 배후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북한은 방어를 포함한 전반적인 사이버 역량에서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자, 이런 평가는 어떻게 나온 건가요?
네, 영국의 국제전략문제연구소는 28일 미국과 북한, 중국, 러시아 등 전 세계 15개 나라의 사이버 역량을 점검한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사이버 분야에서 각국의 전략과 통제력, 정보 수집 역량, 공격력 등 7개 분야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이들 15개 나라의 사이버 현황에 최고 1에서 최하 3까지 3단계로 등급을 매겼습니다.
아, 여기에서 미국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 거네요.
네, 이번 조사에서 미국은 15개 나라 중 유일하게 1등급을 받은 나라로 기록됐습니다. 비록 많은 사이버 범죄에 노출돼 왔지만 미국은 이에 대한 대비 또한 철저하다는 건데요. 보고서는 1990년대 중반부터 미국이 사이버 공간을 지배하는 것을 전략적 목표로 삼았다며 미국은 여전히 민간과 군사 부문 모두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실상 유일한 나라라고 밝혔습니다. 그 밖에 사이버 사령부를 비롯해 여러 정부기관을 통해 사이버 전문 인력 등을 운영한다는 사실이 강점으로 꼽혔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낮은 평가를 받았다고요? 이 북한이 전 세계 해킹 범죄를 저지른 걸 생각하면은 사이버 수준이 좀 높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네, 이번 보고서에서 북한은 3등급 평가를 받았습니다. 최근 북한이 사이버 공격의 주범으로 꼽히는 등 사이버 역량이 높은 것처럼 묘사되고 있지만 전반적인 사이버 환경은 기본적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정교한 사이버 공격이나 방어에 필요한 체계도 갖추지 못했다는 지적입니다. 그러면서 이는 외부 인터넷 연결 통제, 취약한 사이버 관련 교육 체계, 낙후된 정보 통신 기술 수준으로 인해 나타난 현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다른 나라들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이번 조사 대상 15개 나라 중 2등급을 받은 나라는 호주와 캐나다, 프랑스, 이스라엘, 영국, 중국, 러시아였고요. 북한과 같은 3등급은 인도와 인도네시아, 이란, 일본, 말레이시아, 베트남이 올랐습니다.
네.
일본과 같은 나라들이 3등급에 오른 게 의아하다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보고서는 일본은 1980년대 정보통신기술의 상업적 이용에 있어 선도적인 나라 중 하나였지만 최근에 들어서야 사이버 보안 문제를 다루기 시작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또 일본 정부는 민간 부문과의 정보 공유 측면에 있어서도 미국과 영국 같은 나라보다 다소 느슨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또 2등급을 받은 중국은 인터넷 기술 분야 선도에 대한 목표가 분명하지만 핵심 사이버 방어력이 미국에 비해 여전히 취약하고 주요 국가 기반 시설에 대한 사이버 보건력 또한 기초 단계에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자, 독자의 선택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요 소식들 잘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함지하 기자였습니다.
매일 새벽과 아침에 청취 가능한 B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B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800, 9975kHz로 보내드립니다. BOA 방송은 인터넷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듣기와 방송 원고 보기, 실시간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언제든 방송 듣기가 가능한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boakorea.com, www.boakore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BOA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미국 내 여성 언론인들과의 대담을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이번 주에는 영화 비평 원로 기자 캐리 리키 씨를 오종수 기자가 인터뷰한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언론 자유와 양성평 등 두 가지 영역에서 동시에 노력하는 여성 언론인들을 만나보는 여성 언론인 대담 시간입니다. 저는 오종수입니다. 미국 영화예술과학 아카데미가 주관하는 세계적인 영화상 오스카 시상식이 오는 주말 로스앤젤레스에서 진행됩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온 가족의 이야기인 미나리가 작품상 등 6개 부문 후보에 올라 한국에서도 관심이 높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영화 전문 기자를 초대했습니다. 동부 유력 신문 필라델피아 인콰이어러의 문화 담당 편집 부국장을 지내고 주요 방송의 영화 프로그램에도 출연하고 있는 캐리 니키 기자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VOA 한국어 방송 청취자들께 자기소개를 해주시죠.
I'm Carrie Rickey, a film critic emerita of the Philadelphia Inquirer and contributor to various publications on film and art subjects.
저는 캐리 리키입니다. 필라델피아 인콰이어러에서 영화 담당 기자로 오래 일했고요. 영화와 문화 관련 사안에 대해서 다양한 매체에 기고하고 방송에도 출연하고 있습니다. 영화 전문 기자라는 직함이 붙은 지 40년이 훨씬 넘었네요.
영화 전문 기자의 일상은 어떻게 돌아갑니까? 하루 종일 영화만 보시나요?
My job as a movie critic was not just limited to writing reviews of movies. I interviewed directors and actors. I wrote about trends.
영화 전문 기자 혹은 영화 평론가라고 해서 영화에 관한 평가만 쓰는 게 아니에요. 그때그때 화제가 되는 배우들, 감독들을 만나고 인터뷰합니다. 독자들은 영화의 뒷얘기를 알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걸 알려드리는 게 제가 할 일 가운데 중요한 부분입니다.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을 물어서 그 답을 전달해야 해요. 때로는 제작진이 주목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또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요. 영화계의 유행과 흐름도 파악해서 기사화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과연 영화 전문 기자의 영역이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까지 신경을 쓰는 게 제 업무입니다.
과연 영화 전문 기자의 영역이냐고 반문할 만한 부분 어떤 겁니까?
Sometimes technological trends, sometimes themes in movies that seem to pop up.
예를 들어 과학기술에 관한 얘기입니다. 기술과 영화는 전혀 무관할 것 같지만 아주 밀접한 관계입니다. 제가 처음 취재 일선에 나섰을 땐 35mm 필름의 영화를 담았어요. 그 필름을 커다란 원통에 넣어서 영화관마다 배급했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시작할 때 배급 누구누구 하는 자막이 붙는 거예요. 지금은 배급할 필요 없이 디지털 파일로 만들어서 전송하는데도 말이죠. 그리고 초고속 인터넷 통신망이 발달하면서 영화판이 또 한 번 뒤집어졌습니다. 아예 영화관에 갈 필요가 없어질 거예요. 집에서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면 대형 TV 화면을 통해 끊기지 않는 동영상으로 작품을 감상할 수 있잖아요. 기술이 영화를 얼마나 바꿔놨냐면 제 막내딸 아이는 영화가 필름에 담겨서 영화관마다 배급됐었다는 이야기를 전혀 이해 못해요. 당연히 넷플릭스를 틀면 나오고 아무거나 골라볼 수 있는 게 영화라고 합니다.
영화가 종합예술인 것처럼 기술 분야까지 취재하는 영화 전문 기자는 종합기자라고 할 수 있겠네요.
Occasionally there would be a national story involving films, like when President Clinton put pressure on the movie studios to limit the amount of smoking.
맞아요. 정치와 정책에 관한 기사를 쓸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빌 클린턴 대통령이 영화에 흡연 장면이 나오지 않게 해달라고 문화계에 촉구한 적이 있었어요. 청소년 보호 목적이었죠. 하지만 업계는 반발했습니다. 창작의 자유를 훼손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청소년 보호와 창작의 자유, 두 가지가 충돌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첨예한 정치 쟁점이 됐어요. 여론도 크게 갈려서 사회 문제로 대두됐습니다. 논쟁이 한창일 때 정치인들과 교육자, 보건 전문가, 사회운동가까지 인터뷰하느라 바빴습니다.
결국 영화상의 흡연 장면 문제는 어떻게 마무리됐나요?
Or to make any movies that had smoking rated R. So, yeah.
흡연을 묘사한 영화는 대부분 R 등급을 매기게 됐어요. 17세 이하 청소년은 보호자 없이 못 보도록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영화 얘기를 구체적으로 해보죠. 올해 오스카 시상식에 한인 이민 가족의 이야기를 다룬 미나리가 작품상을 비롯한 6개 부문 후보에 올랐습니다. 그 영화 보셨나요?
Oh, I loved it. It's fantastic. Minari is just a wonderful American movie which happens to be about Korean immigrants to
오, 봤죠. 정말 좋았습니다. 환상적인 작품이에요. 미나리는 정말 훌륭한 미국 영화입니다. 한국에서 이민 온 가족의 속 깊은 애환을 성공적으로 담아냈어요. 미국 사회가 이민 사회인데 미나리는 이민 생활의 본질을 꿰뚫은 명작이에요. 보통 미국 이민 하면 더 나은 삶을 위해 자유롭고 풍족한 나라로 간다고 해서 근사하게만 생각하는데 그게 다는 아니잖아요. 익숙한 나라를 떠나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게 정말 어려우니까요. 미나리에서 제가 특히 인상 깊게 본 장면은 작은 남자아이가 한국에서 온 할머니와 갈등을 빚는 광경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할머니한테 자기 친구들 할머니와는 다르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일상적인 세대 차이에 더한 이민 가족만이 겪는 문화 차이, 이런 걸 제대로 묘사한 영화는 미나리가 거의 처음이지 않나 싶어요. 작년에 봉준호 감독이 만든 한국 영화 기생충이 오스카 작품상을 받았는데 이어서 올해는 미나리가 작품상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기생충은 작품상을 포함해 오스카 4개 부문을 석권했잖아요. 한국 영화가 이렇게 주목받는 현상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I think Korean cinema is one of the great national cinemas and obviously people in the United States think so too. One of my daughters is sitting next to me right now and she's a big fan of Korean movies, as am I.
최근 몇 년 동안 한국 영화의 작품성이 크게 높아졌고 세계적으로 애호가층이 넓어졌기 때문입니다. 저희 딸도 한국 영화의 광팬이에요. 친구들도 성향이 비슷합니다. 미국의 젊은 층이 이렇게 한국 영화를 좋아한다는 건 앞으로 미국 시장에서 인기가 오래 갈 것을 뜻해요. 저도 한국 영화를 좋아합니다.
이제 언론 자유 얘기를 해보죠. 미국 사회의 언론 자유도를 10점 만점으로 평가한다면 몇 점이나 주시겠습니까?
Back in 1987, there were laws in place about fairness and objectivity.
지난 1987년으로 돌아가 볼게요. 언론에서 형평성의 원칙을 폐기했습니다. 각 매체가 부담 없고 제한 없이 색깔 있는 목소리를 내도록 자유를 더 증진하자는 목적이었죠. 그 뒤로 30여 년 동안 특정 진영의 입장을 대변하는 보도, 즉 옹호 저널리즘이 급속히 확대됐어요. 보수 쪽에서는 폭스뉴스가 대표적이고 진보 쪽에도 많은 매체가 있죠. 그런데 이런 변화가 그리 긍정적이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떤 면에서 보면 자유가 지나치다.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계시는군요.
I have never been the subject of censorship. I've been very lucky in the United States. So I would say in my career it would be a 10.
네, 그 문제 외에는 저는 미국의 언론 자유도에 10점을 줄 수 있습니다. 40년이 훨씬 넘게 기자 생활을 하는 동안 한 번도 당국의 검열을 받거나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못한 적이 없으니까요. 특정 세력에 유리하든 불리하든 자유롭게 진실을 대중에 전하는 것, 이게 언론 자유의 본질이에요.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북한에서 VOA를 듣는 분들을 포함한 세계인들에게 언론 자유와 양성평등에 관해 어떤 말을 해주시겠습니까?
I've been really lucky that I grew up at a time where freedom of the press it was one of the most cherished American institutions.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언론 자유가 한없이 허용된 곳에 살고 있어서 참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양성평등을 향한 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시점에 미국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제가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아온 이 소중한 가치들을 북한에 계신 분들도 그리고 다른 어느 나라에 계신 분이라도 함께 경험하는 세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언론 자유와 양성평등 두 가지 영역에서 동시에 노력하는 여성 언론인들을 만나보는 여성 언론인 대담. 오늘은 캐리 리키 영화 전문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지금까지 오종수였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계속해서 미국의 역사를 재미있게 드라마로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김미옥 기자가 엮었고요. 해설의 조원우, 이은경입니다. 1920년대 미국 12번째 시간입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제44부 1920년대 미국.
1923년 여름 워런 하딩 대통령은 아넬 플로렌스와 허버트 후보 상무장관과 함께 알래스카와 서부로 정치연설 여행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미국 서부를 여행하던 중인 1923년 8월 2일 워런 하딩 대통령은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의 한 호텔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했습니다.
워런 하딩 대통령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켈빈 쿨리지 부통령은 고향인 북동부 버몬트주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쿨리지 부통령은 1923년 8월 3일 새벽 대통령직을 승계하게 됐다는 소식을 접했고 지방법원 관리인 아버지 앞에서 성경에 손을 얹고 미합중국의 제30대 대통령 취임 선서를 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갑작스런 사망은 모두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워런 하딩 대통령의 빈자리는 켈빈 쿨리지 부통령이 급히 채워야 했는데요. 하딩 대통령이 사망할 당시 쿨리지 부통령은 버몬트주에 있는 아버지 농장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휴가 중에 새벽에 급히 연락받고 자다가 일어나서 양복을 챙겨 입고 대통령 취임 선서를 했던 거였죠. 물론 워싱턴에 돌아와서 연방정부 관리들 앞에서 다시 한번 정식으로 미합중국의 30대 대통령 취임 선서를 했습니다. 1923년 8월에 미국에서 이렇게 갑자기 켈빈 쿨리지 대통령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하딩 대통령과 쿨리지 대통령 모두 같은 공화당원이었기 때문에 이 국정 운영 방향이나 정책에는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다른 점이나 특이점이 있다면 켈빈 쿨리지 대통령은 아주아주 정직하고 누구보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워런 하딩 대통령이 세상을 떠나고 행정부 관리들의 비리가 낱낱이 드러났을 때 미국인들은 연방정부에 대한 실망이 컸습니다. 비리에 연루된 행정부 관리들을 비난하는 여론이 들끓고 정부는 점점 신뢰를 잃었는데 쿨리지 대통령은 부정으로 물러난 장관들의 후임자를 임명하는 등 하딩 대통령 정부의 부정부패를 하나씩 정리해 나갔습니다. 미국을 이끌어갈 이 신임 대통령 앞에 놓인 숙제는 사람들이 다시 정부를 믿을 수 있게 하는 거였습니다. 정부에 대한 미국인들의 신뢰 회복이 중요한 때인 만큼 유난히 정직한 성품을 가진 켈빈 쿨리지 대통령은 이 시기에 미국에 꼭 맞는, 꼭 필요한 대통령이었습니다.
켈빈 쿨리지 대통령은 1872년 7월 4일 미국 북동부 버몬트주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농부이면서 마을의 정치 지도자인 아버지 아래서 평범하게 자랐고요. 말이 없고 조용한 소년이었습니다. 쿨리지 대통령은 어린 시절 12살 때 어머니를 비응으로 잃었습니다. 몇 년 뒤에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마저 세상을 떠나면서 외롭게 자랐는데 아버지와 둘이 의지하며 살면서 어려서부터 아버지와 관계가 돈독했습니다.
콜리지 대통령은 매사추세츠주에 있는 에머스트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청년 시절 콜리지 대통령은 대학교 때는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여러 직장에서 일했고 대학을 나온 뒤에는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 법률 사무소에서 일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난 뒤 변호사 사무실을 차렸는데 변호사 업무를 시작하면서 여러 정치인을 만나고 지방 정치에 관심을 두었습니다.
켈빈 쿨리지 대통령은 젊은 시절부터 공화당원으로 활동했습니다. 고향인 버몬트주를 떠나 같은 북동부에 있는 매사추세츠주에서 변호사 일을 할 때도 공화당 정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쿨리지 대통령은 어느 한 도시의 시장으로 선출되면서 첫 공직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케빈 쿨리지 대통령은 도시의 시장을 비롯한 여러 공직을 거쳤습니다. 매사추세츠주 노스햄턴의 시의원과 주의회 의원직을 거쳤고 매사추세츠주 부지사로 선출된 다음 마침내 매사추세츠 주지사가 됐습니다. 켈빈 쿨리지란 이름이 처음으로 전국적인 명성을 얻은 것은 주지사 시절 국민의 관심이 집중됐던 보스턴 경찰 노조 파업에 강경하게 대응한 후부터였습니다.
1919년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시에서 경찰관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하려고 시도했습니다. 보스턴 경찰은 임금 인상을 요구했습니다. 경찰 노조와 보스턴시 정부가 경찰관의 임금 인상 문제와 근무 조건을 놓고 협상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경찰국장은 경찰 노조와의 협상을 거부했고요. 노동조합 설립에 관여한 노조 간부 19명에게 정직 처분을 내렸습니다. 경찰이 노동조합을 만드는 것은 규정을 위반한 행위였습니다.
경찰국장이 노조 간부들을 정직시킨 다음 날 보스턴 경찰의 약 75%가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의 보호를 벗어난 틈을 타서 보스턴은 밤이 되면 범죄가 들끓었습니다.
경찰의 파업으로 강도가 상점을 털고 범죄자들이 시민의 안전을 위협했습니다. 겁에 지닌 미국인들은 주방위군이 나서서 보스턴 경찰 대신 안전을 지켜주길 기대했습니다. 보스턴에서 발생한 경찰 파업은 미국인들을 두려움에 떨게 했던 가장 심각한 사건 가운데 하나였어요. 그런 만큼 미 전역에서 매사추세츠 주지사가 과연 어떤 조치를 할지 숨죽이며 지켜봤습니다. 케빈 쿨리지 주지사는 경찰 파업에 강경하게 대응했습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네, 비오의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시고요. 생생 라디오 매거진 한 순서 남겨놓고 있습니다. 자유와 민주주의의 나라 미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읽는 사람들 이 시간에도 만나실 텐데요. 미 동남부 엘라베마주에 거주하는 테레사 김 씨의 세 번째 사연, 마음먹은 대로 들어보시죠. 탈북 난민 테레사 김 씨는 2008년 미국에 도착하기 전 유엔의 보호를 받으며 살았던 베이징에서의 1년을 이렇게 기억합니다.
그 1년 동안 죽으라 하고 공부했어, 공부를. 그거 공부한 기억밖에 없어, 거기서. 별로 지루하다는 생각 못 해봤어요. 거기서 또 이 생활이 자유롭게 있을 수 있게끔 사람들이 그런 생활 보장 다 해주고 하니까 별 지루하지도 않고 공부를 또 하니까 지루하지는 않더라고. 그런데 이제 빨리 못 가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것도 좀 있었고, 제 동생이 이제 북한에서 막 몸이 안 좋아가지고 이제 여기를 올 때는 전염병 검사랑 이런 것들을 해요. 예, 네, 근데 이제 결핵 그런 게 그게 나와가지고 이 양성 반응 나와가지고 여기서 병원 치료를 한 몇 달 받다가 이제 그게 오케이 된 다음에 이래야 갈 수 있다. 그렇게 해가지고 병원 치료도 몇 번 받고 어쨌든 그러다 나가 시간이 언제 지나간지도 몰랐어요. 진짜 편하게 잘 있었어요. 그 다음에 거기 들어간 다음에 일단 들어가니까 무슨 위험에 대한 그런 것도 강박감 받은 것도 받은 것도 없고, 그 안에 들어가면 뭐 우리만 있는 게 아니고 탈북자들이 마음대로는 못 나가는데 이제 직체적으로 나가다가 이제 시간이 오래되니까 이게 조금 해이돼서 이제 아침 운동도 솔솔 다니고, 근데 원래는 다니지 말라는 긴데 그 안에 너무 꽉 갇혀 있으니까 사람들이 갑갑하고 하니까 이제 운동도 들어 나가기도 하고 간단하게 장 보는 것도 할 수 있었고
음식도 만들어 드시고.
예, 예. 그게 부엌 딸린 데 돼가지고 음식도 우리끼리 만들어서 먹었죠.
안전한 곳에서 미국에 갈 날만 기다리던 어느 날
다 나오라고 그러더라고. 그리고 그때는 짐이라는 건 뭐 있어? 아무것도 없지. 우리인데 무슨 짐이 있어요? 그냥 거기다 다 버리고 와서 그거를 모래 두고 와. 다 버리고 와서 그냥 소지품이라고 우리 그래봤자 무슨 휴대폰 어디 그걸 가져갈 수 있나 뭐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으니까 그냥 맨몸으로 왔어.
테레사 씨는 떠나기 전 공항에서의 상황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그날에 이제 공항에 나올 때도 아주 긴장하게 나가죠. 다른 데로 다른 사람들이 나가는 코너가 아니고 다른 코너로 해서 나가고 이제 미국으로 직행 못하고 이제 도쿄로 거쳐서 왔어요. 그 기분은 무슨 상상이 어떻게 말할 수가 없어요. 이게 진짜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이 맞나? 도대체 진짜 미국으로 가는 게 맞는지 막 잠도 안 오더라고. 그 긴 시간 가는데 잠도 안 오고 눈 진짜 말똥말똥해서 갔어요. 뭘 하겠다는 이런 생각 뭐 안 했어요. 그냥 무슨 세상인지 세상이 다른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그런 말이 다 귀에 들어왔어. 아무것도 귀에 안 들어.
처음 도착한 곳은 미 남부 켄터키주 한인교회의 도움을 받아 미국에서의 첫날 밤을 지냈는데요. 베이징에서 만났던 영어를 참 잘했던 북한 청년 테레사 씨보다 먼저 미국에 와 있었고 조지아주에서 켄터키까지 두 자매를 만나러 왔습니다.
저희가 이제 먼저 그 영어를 배워주던 애가 여기 애틀란타에 먼저 와 있었어. 걔가 우리보다 한 달 일찍 왔어요. 그 걔가 우리 켄터키 간다 하니까 애틀란타로 가자고 데리러 왔더라고 그 밤중에. 그래서 걔가 차를 타고 이제 애틀란타를 같이 오게 되는 거죠. 그 켄터키에서 내렸을 때는 켄터키가 시골이잖아요 좀. 근데 내가 상상했던 나는 지금 상해에서 있다가 북경에서 화려한 데 있다가 중국은 속이 어떤 듯지 간에 지금 화려하잖아요 겉보기는. 근데 나도 그렇게 상상하고 왔는데 미국 딱 오니까 켄터키 아침 날 밝았는데 이게 어디인가 이게 미국이라는 게 잘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너무 좀 그렇더라고 이게. 그래서 이게 사람들 보고 물어보니까 이게 도시가 아니돼서 그냥 이런 시골이라고 그러더라고. 예.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이제 애틀란타로 오면서 보니까 애틀란타 쪽에는 이제 차 타고 오고 보니까 막 불도 뭐 번쩍번쩍하고 여기 다운타운 지나갈 때 그러니까 좀 야 이게 미국이 이런 데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왔어.
유엔 난민기구를 통해 미국에 입국한 탈북민들은 미국의 여러 도시들로 흩어지는데요. 켄터키주에 도착한 난민들의 공통적인 반응은 화려할 줄 알았는데 미국이 시골이더라 정도입니다. 테레사 씨도 조지아주 아틀랜타로 들어오기 전까지는 그랬습니다. 2005년 탈북해 자유민주주의 나라 미국에 도착해 처음 맞이했던 봄.
너무 감사한 거는 두 말하면 진짜 예, 너무 감사했죠. 근데 이제 한국에는 뭐 정착금 같은 것도 주고 뭐 집도 주고 그러잖아요. 근데 미국은 그런 게 없이 그냥 한인들이 누군가가 도와준다면 그런 게 없어요. 정착금 같은 것도 그냥 딱 푸드 스탬프 거기다 이제 한 달 먹을 수 있는 돈만 딱 넣어줘요. 근데 그때 당시로서는 아, 미국은 이런 나라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내가 자립으로 살 수 있게끔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언니라는 저쪽에서 지금 한국에서는 정착금도 받고 뭐 아파트 집도 받고 하니까 우리가 잘못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모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나는 오히려 이게 더 나은 방법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왜냐하면 이게 자꾸 받는 습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사람이 이게 일도 안 해주고 조금 좀 그렇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나 먹고 살아야 된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 어떻게 하면 살겠는가 방법을 연구하게 되고 그래서 어쨌든 정착을 딱 하고 되니까 그게 이 미국 방법이 더 낫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집 주고 정착금도 주는 한국으로 간 탈북민들이 부럽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난민이 도착하기 전 각 서비스 기관에 의해 난민들이 살 집과 필요한 가구들, 먹을 음식들을 구비해 놓습니다. 이후 생계 지원은 난민 재정 보조 프로그램에 따라 받게 되는데요. 미국에 처음 정착한 난민들은 보통 처음 몇 달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식료품 교환권과 생활비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보조를 받는 동안 직업을 얻어 소득이 생기게 되면 재정 보조는 끊기게 됩니다. 의료 지원 같은 경우는 난민 의료 지원 프로그램으로 미국에 도착한 날부터 8개월 동안 지원해 줍니다. 테레사 씨는 바로 이런 미국 정부의 난민 정착 시스템이 오히려 자립할 수 있는 동기를 갖게 돼 좋았고 3개월간의 영어 학습 과정을 마치자마자 바로 첫 직장을 잡았습니다.
하는 데 있잖아요. 세탁소. 거기를 제가 저 재봉 그런 거를 하다 보니까 아이고 아무리 그쪽 편에서는 뭐 운동복 같은 거를 막 만들어가지고 무슨 특별히 무슨 완전 고급 기술은 못 되고 그냥 옆에서 시다바리나 했죠. 그때는 예 기술자 밑에서 그냥 시다바리 하고 그러면서 그냥 배우는 거죠.
북한에서 해봤던 일이라 어렵지 않았습니다.
아니 저야 무슨 얼마 주던 그런 거를 별로 그런 거 가지고 얘기를 안 했어요. 그냥 준다고 하는 대로 그냥 첫 월급 준다는 게 이제 11불을 준다 하더라고. 11불. 예. 또 11불이라도 그게 큰 거 아니에요. 첫 직장 잡는데. 그래서 그 11불도 그냥 감사하게 받았죠.
하루에 몇 시간이라도?
8시간.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동생과 함께 살면서 동생은 영어 공부를 더하고 언니인 테레사 씨는 세탁소에서 일을 시작하며 본격적인 정착 생활에 들어갑니다.
한국 사람들이 와서 이게 다 뭐를 얘기하잖아요. 근데 카운터에 한국 사람들이 다 있어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이제 다 써요. 이거를 어떻게 해달라고. 그런데 이제 한국 사람들도 영어로 다 써. 근데 그때 이제 그게 단어들이랑 그 공부했던 것들이 그래도 그때 당시 공부했기 때문에 뭐 줄여달라, 올려달라, 눌려달라 이런 거를 그때 공부했으니까 그만큼 그래도 받아들이죠. 그래서 야 그때 공부하기를 진짜 잘했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때 그거를 하나도 알아보고 뭐 그거 가지고 이게 뭐냐고 물어보면 누가 좋아해요?
그렇게 1년쯤 지나고 테레사 씨는 또 다른 계획을 세웁니다. 남의 도움 없이 제대로 홀로 서기를 해보고 싶었던 건데요. 한인 세탁소를 1년 만에 그만두고 동생과 함께 같은 직장에 들어가게 됩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번 주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7월입니다. 2021년도 절반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건강하고 활기차게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